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성찬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 그러면 여리고 쪽에서 올라 그러면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산을 넘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을 넘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환호하면서 겉옷을 그 앞에 깔고 마치 왕을 모셔드리듯이 그리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기념일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마지막 일주일을 소개하는데 3분지 1씩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 종려주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일주일, 마가복음도 3분지 1,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은 거의 뭐 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화들, 논쟁들,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독특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2절을 며칠 전에 묵상하셨겠지만 여기 보시면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먼저 맞은편 골로 맞은편 말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거를 끌고 와라.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야, 그 나귀 네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니? 누가 옆에서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정말 끌고 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새끼 나귀죠.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안 타봐서 모르시는군요. 원래 짐승은 길을 들여야 돼요. 뭐 소나 소든 말이든 나귀든 사람이 탈라 그러면 길을 들여야 되는데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 나귀 통제하려고 끙끙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들여진 나귀를 타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네 왕이 임하시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네 왕이 임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거다. 고한 스가랴 9장 9절의 그 메시아를 예고한 말씀이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스가랴 9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 주장.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전에 답사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 아니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였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주장하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에서도 쭉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내지고 저기 가서 신문 받고 여기에서 두들려 맞고 저기에서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수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22장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22장 7절 8절 자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 성내에 들어가면 누구가 있고 그 집에 가면 준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준비된 데가 있을 거야 하고 보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의지로 뭘 할 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사건이 이 유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도 보시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식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심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유월절에는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어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떡을 우리 떡이 아니고 이제 빵인데 손바닥만하게 이제 만든 빵, 큰 빵도 있지만 하여튼 손바닥만하게 만든 빵이 이제 유대인들의 주식이거든요. 그거를 나누면서 이를테면 첫 번째 떡을 나눌 때 부를 수 있는 시편 찬송, 또 첫 번째 잔을 나눌 때 드릴 수 있는 기도문,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도 왜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거예요. 설날 이제 정월 초하루인 거죠. 그런데 설날에 송편 드시나요? 설날에 뭐 드세요? 송편은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설날에 송편 조금 이상하잖아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야죠. 그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 의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유월절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양고기, 쓴나물, 빵, 포도주, 그리고 먹을 때마다 떡을 나눌 때 부를 수 있는 찬송, 잔을 나눌 때 드리는 기도문,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뭐라고 물어야 될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묻는 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뭐라고 물으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상당히 격식이 있는 식사, 절차가 정해져 있는, 나누어야 될 대화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유월절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면서 고백해야 될 말이 있고, 잔을 나누면서 불러야 될 찬송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기도문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이 유월절 식사가 거의 혁명적인 식사였어요. 원래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더 이상 출애굽 아니고 어린 양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일종의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사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잡혀서 죽으시고 뭐 이럴 때는 제자들이 혼란해가지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 오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성찬식을 합니다. 장로교인뿐 아니고 침례교인, 성공회, 뭐 무슨 감리교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동방정교회, 캐톨릭, 뭐 우리랑 전통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엊그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으신 것처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출애굽, 애굽의 종로를 타던 데서부터 해방을 받은 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고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날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여러분은 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삶은 것이 맛있어요? 수육이 맛있어요? 아니면 나는 삶은 게 맛있다, 구운 게 맛있다? 3,500년 전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기 불에 구워 먹어요. 뭐 삼겹살, 소고기.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 고기 구워 먹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워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그만큼 고기를 공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구워 먹는 경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인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뭐 삶아서 어떻게 하고 설거지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숯불에 구워 먹는 거죠.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두어야 했어요.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애굽이 하나님을 대항했거든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바로 왕과 그 세력이 이제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셔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때에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는데,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는 멸망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이상 유월절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조선 건국 기념일 지키는 분 계세요? 고려 건국 기념일. 왜 안 지킵니까? 이미 의미가 없어요.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 유월절 지켜야 된다 주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선 건국 기념일 이런 거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은 거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이제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기본적으로 식사예요. 우리는 일종의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조그마한 빵과 작은 잔. 그런데 본래 이거는 공동식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밥이다, 주님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아멘을 언제 붙입니까? 기도 끝날 때 붙이고, 설교를 듣다가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아멘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거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떡이 되는 거예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는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은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51절, 그 여러분 보시는 PPT의 밑에서 셋째 줄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은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뒤에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유월절 가까이 일어나. 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신 거죠. 새로운 유월절 양.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피만 바르는 게 아니고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양식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들려진 뱀 뭔지 아시죠? 노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 사실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엄청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노뱀 쳐다보는 사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이 성찬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일종의 식사이면서도 그냥 요기만 하는 식사가 있고 풍성한 잔치가 있는데 이거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은 전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고 우리 자주 먹고 마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잘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가지고 자주 먹고 마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 그렇지만 그 밖으로 쫓겨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초대에 응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참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약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계속 바리새인들이 비난해요. 너 왜 저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냐?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대에 이 식사라는 것이 언약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되고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고 주장하시면서 부정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곧 낙인 찍힌 사람들과 예수님이 주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실 그거는 자기 확신에 불과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어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을 초대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된 거예요. 약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인쳐주셔서 이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이다 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를테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타락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도 있어요. 이를테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7절 같으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주님의 기대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기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사회 가실 때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 자기 목표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신 거죠. 순종하며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를 인치실 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뭔가 품이 있는 하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뭐 잔치에 초대했다고 거기 가서 그냥 망나니처럼 놀기를 원치 않으시고 뭔가 이 잔치의 그 어떤 격조, 품위에 걸맞는 어떤 반응을 해주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성찬에 무슨 마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가톨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뭐 이 성찬이 뭐 특별한 뭐 은총의, 근데 사실 이건 일종의 기호인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호인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겠지만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거 불신자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일까요? 오리부리 하지 마시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불신자에게 한 말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전도용으로 쓰지만, 전도용으로 자주 쓰지만 이거는 전도용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식사자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해놓고 거들막거리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고 힘겨루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코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제압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초대는 해놓고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막 이거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지난주에 봤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마치 노예가 주인을 수종들듯이 서가지고 막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치를 하는데 혼자 먹고 마셔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기 즐겼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혼밥했을까요? 혼자? 가족들, 친구들 불러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겠죠. 그런데 이 부자의 잔치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였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부정한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개와 경쟁해야 되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데 개와 경쟁해야 될 만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가 자기 문 대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 나사로가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눈에 띄었겠죠. 항상 보았을까요? 눈에 띄는 것과 지켜보는 것이 다르죠. 무시하면, 관계없는 사람은 안 봐요, 우리가. 주님은 내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뭘 먹고 어떻게 잘 사는가?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개하고 경쟁하며 사는가? 주님은 내내 지켜보신 것 같아요. 잔치인데요, 어떤 잔치는 복을 누리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잔치는 오히려 그 잔치 덕분에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떨어진 이유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우리가 뭐 남을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 하고 그거 물론 죄지만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사는 거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모른 채로 그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면 이 떡과 잔은 먹고 마시는 만큼 더 큰 죄가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의 뒷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배당 앞에 갔는데 5만 원짜리 떨어졌어. 5만 원짜리. 완전히 천 원, 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딱 들었는데 뒤는 백지다. 그러면 그거는 5만 원짜리 아니죠. 이를테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뒷면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세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거다. 교회 안에 왜 접을 붙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접을 붙여요. 근데 접을 붙였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접을 붙였는데 여전히 똘감이에요. 똘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님은 그 가지 다 잘라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고백하고 십자가 사랑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늘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자기 앞가림만 하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뭐 나누거나 베풀거나 섬기는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의 제일 좋은 적용은요 하여튼 고난주간에 누구를 불러서 한턱 내는 거예요. 한턱 내면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고난주간이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불신자 불러서 밥 한턱 내고 맛있는 좀 경치 좋은데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 가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카페 이런 데 가서 좀 대접하고 커피만 사주지 말고 맛있는 디저트도 막 사주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평소와 다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네 생일이니 아니고 내 생일 아니고 부활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든지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 많고 부자도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가 왜 병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한 채 자기 앞가림만 알고 살았던 그 부자가 일종의 롤 모델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조 믿음인 거죠.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산다면 누군가는 내 덕분에 사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세를 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내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내 섬김과 내 눈물과 내 수고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성찬으로 초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잔치가 아니고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들을 품고 짊어지고 들어가야 될 잔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잔치, 영원한 섬김의 삶으로 초대받은 줄 알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대한 유일한 생명주는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